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신앙생활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존 카일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김일희, 연출 박광현.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는 어떤 꿈을 갖고 계셨는지요? 중요한 인물이 되거나 부자가 된다거나 혹은 유명해지는 그런 종류의 꿈이었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존 카일은 아주 평범하지 않은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경쟁력이 있는 사업체의 바이어로서 성공한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의 가정생활은 파탄이 나 있었던 데다가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끝내 만족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는 어떤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 그의 온 삶과 영혼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답니다.
저는 1926년 7월 7일에 캘리포니아주의 샌디에고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샌디에고는 해군 도시로서 저희 아버지 잭 카일은 해군 의무단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해군을 그만두신 후에는 건설 원자재 등을 판매하셨죠. 저희 어머니 식료품 가게에서 계산원으로 일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의사가 되길 바라셨지만 저한텐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형 할인점 체인 업체의 생산부 바이어가 되길 바랐거든요. 저희 집에서 종교는 그다지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10대 소년 시절에 저는 교회를 여기저기 다녀보곤 했는데 그 각기 다른 교회들마다 가르치는 내용에 무척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재학 중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해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해군 소속의 실험부대에 배치됐습니다. 우리의 작전은 적군의 활주로를 점령해서 미군기가 이용하기 쉽도록 재정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우리는 적군 영토 어딘가로 보내지기 위해 군수송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전투 중에 하나에 참전하기 위해 승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약 65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아이오지마 섬에서 벌어진 전투였죠. 이미 거칠기로 소문난 2만 2천의 일본군이 섬 여기저기에 동굴과 터널을 그물처럼 파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아주 치열했습니다. 섬에서 가장 높은 지대인 스리바이 산에서 폭발한 탄피들이 비처럼 쏟아질 정도였습니다. 마침내 아군이 스리바이 산을 점령하긴 했지만 그 전투로 6천 명이 넘는 미 해군과 2만 명이 넘는 일본군이 죽었습니다. 저는 전투가 끝난 후에도 아이오지마에 계속 머무르면서 몇 달간 해군 항공기를 정비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대장이 저한테 대령님이 뭔가 중요한 전할 말이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전 대령님이 계신 텐트로 찾아갔습니다.
카엘, 자네가 탁월하게 임무를 수행해낸다고 들었네. 그래서 이번에 자네를 장교 후보생 학교로 추천하려고 하는데, 만약 자네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내일 곧장 미국으로 떠나면 돼. 어때? 가고 싶은가?
네, 대령님.
정말 진심으로 가고 싶은가?
네, 대령님. 감사합니다. 저는 코발리스라는 작은 도시에 보내졌고, 그곳의 오리건 주립대학에 사는 해군 장교생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해 학교에 등록을 했습니다. 체육관에서 열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저는 아주 매력적인 푸른 눈에 갈색 머리를 가진 여학생이 전단지를 나눠주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주 내내 그 여학생의 뒤를 따라다녔죠. 그리고 주말에 교내 친목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그녀도 그곳에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난 루이스 롤랜드예요. 당신은요?
난 존 카일이에요. 고향이 어디예요?
리크리얼이에요. 여기서부터 30마일은 훨씬 떨어진 작은 마을이죠.
예. 그럼 지금은 이 도시에 사나요?
네. 하지만 전 시골 농장에서 자랐어요. 학교 다니면서 여기서 살게 된 건데 도시 생활은 정말 처음이에요.
몇 살이에요?
19살이요. 당신은요?
나도 19살인데.
겨우 19살밖에 안 됐어요? 그럼 전쟁 때 해외에 있었겠네요?
네, 그래요. 이제 막 귀환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해군에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오래전 일처럼 생각되네요.
조금 더 얘기해주지 않을래요?
지금은 좀 나중에 얘기해줄게요. 이따가 당신을 집까지 바래다 줄 수 있으면요. 모임 끝나고 함께 걸어가면서 얘기했으면 해요. 우리는 그날 밤 이후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루이스와 저는 함께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됐죠. 그리고 1년 후에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저는 남은 해군 복무를 마치고 해군 예비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2년 만에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당시 저는 장인어른의 농장에서 일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후 대학을 졸업했을 때 저는 제가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가 최근에 30명의 생산부 바이어를 해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그렇지만 저는 혼자서 그 회사의 부사장을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사장의 마음에 쏙 들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미리 연락하고 회사 중역실로 찾아갔을 때 부사장인 프라이스 씨는 저를 만나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그의 사무실 바깥에 앉아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나타났죠.
아니, 아직도 여기 있었습니까? 당신을 만날 수 없다고 내 비서한테 분명히 말해놨었는데요. 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
안녕하십니까, 부사장님. 제 이름은 존 카일입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귀사에서 바이어로 일할 수 있기를 고대했었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력서를 보셨겠지만 전 농장에서 일도 해봤고 많은 상품도 판매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 찾았군요. 난 인사 담당이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은 사람을 채용하는 시기도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직원 60여 명을 더 줄일 예정인데, 이해하시겠소? 이런 방법에 사람을 채용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부사장님, 저한테 단 몇 분이라도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저희 삼촌댁 농장에서 일한 경험 외에도 많은 회사 생산부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습니다. 제 삼촌 성함은 짐 맥대니얼과 아미 암스트롱입니다.
오, 그게 정말입니까? 그러니까 당신 삼촌들이라는 사람들이 짐과 암스트롱이요? 하하, 그 젊은이들 내가 잘 알고 있어. 아주 착실한 사람들이지.
예, 그 삼촌들 농장에서 매년 여름마다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수많은 생산품들을 철도 차량을 통해 귀사의 할인점들에 공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잘 알겠어. 좋아요, 카일 씨. 일할 기회를 주지요. 우선 이 주소로 찾아가 보십시오. 그럼 일할 부서를 알려줄 겁니다. 대신에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취직이 되어 저는 6개월간 생산 창고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엔 하급 바이어로 일하다가 마침내 정식 파이어가 됐습니다. 28살이 됐을 때 전 스스로 성공했다고 느꼈습니다. 때론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는 때도 있었지만 저는 제 일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을 거듭할 때마다 저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하고 여기저기 이사를 다니기에 바빴습니다. 이를테면 1년에 6개월 정도는 꼬박 출장을 다녔으니까요. 그날은 워싱턴주로 출장을 가던 길이었는데 저는 약 50피트 높이 정도 되는 골짜기 위에 굽이치는 산길로 차를 몰게 되었습니다. 큰 바위들 위로 깔린 철로를 지나 가파른 벼랑을 힘들게 오르고 있던 중이었죠. 그런데 차가 바닥 쪽으로 떨어지더니 차체가 뒤집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핸들에 매달린 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으로 차는 바닥에 추락했고 그대로 멈췄습니다. 네 개의 타이어가 철도 선로에 똑바로 박힌 채로 말이죠. 몸은 무척 쑤시고 아팠지만 정말 놀랍게도 저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차체가 완전히 박살 나는데도 전 크게 다친 곳이 없었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제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 저도 또 한 번의 삶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그 기도를 잊어버리고 말았죠. 저는 거듭해서 출세를 했고 마침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지사의 부서를 책임지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저는 집안일에는 등한시하면서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과는 술집을 자주 드나들곤 했습니다. 그래도 기껏해야 일주일에 두세 차례 정도 술을 마신 것뿐인데 아내는 그 일로 정말 속상해했습니다.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또 술 마셨어?
사업상 일로 애들이랑 한잔 했어.
그럼 거기 앉아서 내내 술을 마신 거야?
그래. 당신도 애들이 잘 알잖아. 내 가장 중요한 고객이 한잔하자는데 어떻게 거절하나? 응?
여보, 정말 당신이 걱정스러워. 당신 이러다가 알코올 중독자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런 건 걱정 말로 있어. 난 내 관리는 아주 확실하거든.
그때까지 저희는 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우리의 결혼 생활이 과연 잘 지속될지 혹은 안정적일지를 늘 걱정했습니다. 저에겐 언제나 일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저는 도전을 무척 좋아했고 바이어와 부장으로서 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내는 일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없었죠. 게다가 사실 아이들을 양육하는 책임으로부터는 좀 비켜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집에 오면 의뢰 신문을 집어들고 읽다가 잠들기 바빴죠. 그 때문에 늘 아내와 언쟁을 벌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 도중 우리 회사가 경영하는 대형 할인점을 지나치게 됐습니다.
저기 당신 하나님 있네?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혹시 저 할인점을 가리키는 거야?
그래, 물론이야. 저기 당신 하나님이잖아. 왜 어서 차 세고 나가야지. 가서 절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저 할인점 덕분에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데 어떻게 그런 말... 당신, 왜 우리 회사에 대해 그렇게 무례한 말 할 수 있는 거야?
그러시겠지. 당신은 언제나 회사 일이라면 애지중지 떠받들다시피 하잖아? 근데 당신 우리 가족에게는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봤어? 아이들이나 난 이제 더 이상 당신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건 저희 가정에 있는 어둠의 단면이었습니다. 그 무렵 루이스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진정한 기독교인에 대한 설교를 듣고 왔죠.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자주 나갔던 아내는 평소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써온 터였습니다.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무척 상기되어 있었고 어떻게든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하려고 했지요.
여보, 오늘 교회에서 아주 훌륭한 설교를 들었어.
못 들어서 아쉬운데? 당신 정말 신나 보여?
오늘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 아주 중요한 사실 말이야.
그게 뭔데?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거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래. 하지만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거래.
그래서?
그래서 난 예수님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여보, 나 이제 기독교인이야.
내가 알기론 당신은 계속 기독교인이었잖아.
나도 그런 줄로만 알았지. 하지만 오늘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그리고 그분의 예비하심이 뭔지도 알게 된 거야. 바로 그건 예수님을 믿는 거였어. 그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준 진정한 의미가 뭔지 말이야.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구했어. 이제 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알게 됐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 원하시는 대로 했거든. 목사님께서 나에게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보여주시더라고. 존, 자, 내가 그 말씀을 읽어줄게. 들어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 당신 그러니까 꼭 광신자처럼 들리는데.
아, 여보, 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지를 바로 알게 된 것뿐이야.
갑자기 루이스의 일상엔 기쁨과 평화가 가득 흐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매주 교회를 출석하고 주일 성경 모임도 꾸준히 나가기 시작했죠. 저도 아내의 삶이 변화한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저한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아내의 잘못을 지적할 때조차도 말이죠. 아내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편안하게 대했습니다. 그렇게 세 달이 지나자 저 스스로도 교회에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저도 아내가 가진 평안을 누리고 싶었던 겁니다. 루이스가 나가던 성경 모임엔 사업가가 몇 명 있었는데 어느 날 그들 중 여자 사업가 한 명이 저를 만나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존? 아유, 집이 아주 좋군요.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가족과 집 그리고 사업으로 복을 주셨나 봅니다.
아니, 솔직히 전 하나님이 제 사업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건 그동안 저 혼자 힘으로 오랜 시간 고생해서 일한 덕인걸요.
아유, 선생도 참. 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정말 똑같으시군요. 나도 지난 수년 동안 내 사업을 여기까지 이렇게 세우느라 온몸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정말 성공했지요. 이 지역에서도 사업 거래를 좀 텄고 다른 곳에서도 계약을 성사시켰고요.
아닌 게 아니라 여사께서는 이 지역 사회에서 크게 성공하신 분으로 인정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존, 혹시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한 100번쯤?
단 한 번뿐이에요.
한 번뿐이라고요? 아이 설마 농담도. 아니 정말 한 번뿐인가요?
그렇다니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바로 딱 한 번 기록돼 있어요.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성공의 의미로서의 형통이지요.
그거 참 아주 재밌네요.
전 선생도 다음 주엔 주일마다 하는 성경 모임에 나와보시지 않겠어요? 와보시면은 정말 후회 없이 배우실 게 많을 거예요.
이후 저는 약 한 달 정도 주일 성경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 모임은 어린 자녀들을 둔 젊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산장에서 며칠간 평가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 아내에게 그 평가회에 함께 가자고 부탁했죠. 그곳에서 저는 집과 직장에서 잠시 벗어나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특별히 할 일은 없었지만 설교자의 말씀은 열심히 들어야 했습니다.
자, 그럼 각자 성경을 펴시고요.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이 3장에는 진리를 구하는 한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실까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설교를 들을수록 제 마음 깊은 곳의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도 점차 밝히 드러나기 시작했죠. 비록 지금의 나는 성공했지만 마음속엔 의문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인생에서 원하는 전부란 말인가? 난 우리 회사의 부사장이 되길 바랐지. 생산부 전체의 총책임자로 말이야. 앞으로도 모든 상황들이 나에게 얼마나 유리하게 흘러갈지도 알아. 아마 35살 내지 6살에 부사장이 되는 건 정말 시간 문제겠지? 하지만 그러고 나면 뭐가 있지? 난 사장이 될 마음은 없는데. 그래서 전 다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인생이 뭐란 말인가? 그때 저는 지나온 삶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돈을 잘 벌고 일을 사랑했어도 마음 깊은 곳에 갈망이 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지나온 제 삶은 무의미했던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갖고 있어도 말이죠. 그래서 그날 밤 저는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찾아오시기를 구하고 그분께 저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동안 마음을 짓눌렀던 압박감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지자 들뜬 채로 꼬박 밤을 새우게 됐답니다. 그 평안함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진정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던 겁니다. 다음 날 저는 잠을 구하러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제님께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하나 마련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세요. 그건 바로 기도를 뜻하는 건데요. 그리고 또 오늘 권해드리고 싶은 건요, 형제님이 아는 다섯 사람들에게 가서 형제님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새 사람이 된 사실을 전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후 제 삶은 변하기 시작했죠.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이 마음 가득 차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고요. 아내 루이스도 제 안에 이런 변화를 보며 무척 기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복음 전도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에게 기꺼이 주님의 증인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기독교인이 된 지 세 달이 흐른 어느 날, 회사에서 제게 지금 있는 부서에서 최고 지위를 맡기겠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한 결정을 다음 날까지 회사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 기도를 하고 다음 날 상사를 만나 그간 나한테 일어난 변화를 설명하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존,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
뭐를?
주님을 섬기는 일 말이야. 그동안 세월을 낭비한 것 같아.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 당신이 그렇게 느끼다니, 아이고 정말 기쁜걸? 나 당신에게 알려줄 좋은 소식이 하나 있거든. 나 애틀랜타에 있는 한 신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어.
너무 잘됐다 여보. 근데 그 비용을 다 어떻게 감당하지?
걱정 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이라고. 아내와 네 명의 자녀와 함께 저는 조지아주의 애틀랜타로 가서 3년간 신학대학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자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켄터키주의 하자대에 있는 두 교회의 목회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아내와 저는 성경 번역을 지원하여 필리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저는 몇 개의 선교사 협의회를 감독하는 선교단체의 이사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의 자녀들은 모두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멕시코, 일본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16절에서 17절 말씀.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부도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도 없습니다. 같은 시편의 15절 말씀에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애청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5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지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출연 신세인, 우문희, 이명숙, 이병식, 이윤정, 홍승표, 정운석. 극본 김일희, 연출 박광현.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존 카일 이야기였습니다.
BBN 다시 듣기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BN 방송은 일체의 광고가 없으며 상업이 아닌 오로지 청취자분들의 후원으로만 운영이 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BBN 웹사이트의 선교 후원란을 방문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